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들려주는 복음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의 생애에서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의 신학 혹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원숙해져 있는 그런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1장 1절부터 7절이 본문이었는데 이 본문 안에는 사실 인사말이에요, 편지에. 근데 인사말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 인사말 안에는 사실 바울의 복음이 다 녹아들어 있어요. 인사말 안에 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용어들,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이 사실 로마서에서 쓰게 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다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제가 먼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바울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두 개의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는 복음의 완전성이고 또 하나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의 신분이나 공로나 행위나 그의 자격이나 그의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고 된다. 이것이 복음의 완전성이에요. 우리가 이거죠.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잖아요.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모든 싸움의 근원은 거기에 있죠. 그것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부부 싸움도 있고 형제들이 어려서부터 싸우는 일도 있고 근데 결국 그 싸움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네가 오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고 네가 부분적으로 덜 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오름을 인정받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성취한 것과 성공한 것과 나의 외적인 기준과 이런 것들로 우리는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 네가 세계 뭐 탑5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신칭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거만함과 결국 나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데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너보다는 나라고 생각하는 우린 무의식적으로 비교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비교와 우리를 가르는 장벽과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을 얘기하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오늘날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젠더 이슈가 있지만 1세기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에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에 근본적인 기초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 복음의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 주제는 이 메시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속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속과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죠. 원수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의 화목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저히 태어날 때부터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교회도 이런 게 있죠.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뭐 어느 지방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걸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걸 넘어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차이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고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 가족이 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혈통, 할례,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유대인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또 문화적인 장벽,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신자는 혈통이나 종교적인 관습이나 문화적인 관습이나 그 어떤 것에 개의치 않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거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은 너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선물이 필요하다. 어떻게 얻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를 어떤 분들은 신자 개인의 구원 교과서 정도로 구원론이 굉장히 풍성하게 있으니까요. 깊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그렇게 또 읽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건 로마서를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구원론의 교과서. 필립 멜랑히톤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 교리의 개요다.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인 이해를 가지지 않은 채 읽게 되면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신앙인이 될 거야, 말씀을 내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겠어 라고 열심히 가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세계에 널려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복음은 이 허접하고 쓸데없고 쓰레기 같고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가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이게 바울이 복음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예요. 복음의 완전성, 복음이 만들어내는 신비한 공동체, 초자연적인 공동체. 스위스의 탄광촌인 자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칼 바르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마치고 1919년에 그는 자기가 설교했던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 주석 초판을 발행을 했습니다.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한 3년 뒤에는 그는 아주 많이 수정된 2판을 내게 되죠. 그때 사람들은 이 책을 가리켜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칼 바르트가 살아가던 그 당시에 그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고 튜빙겐에서,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갈기갈기 인간이 쓴 책으로 찢어버리고 있던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복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는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통해서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칼바르트의 계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로마서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로마서 1장 1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을 좀 할게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창작에 열광하는 천재가 아니라 사명에 붙잡힌 심부름꾼이다.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1절에. 그리고 그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왕을 섬기는 신하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사람 위에 있으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낯섦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니까요. 그리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아득한 곳에 있다. 그가 갖는 정당성과 그가 하는 말의 신뢰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사도는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때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게 될까 혹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호소할 수 있으며 오직 그것만을 원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편지에 담아낼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열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말을 들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니네들이 이 말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바튼 얘기한 거예요. 신학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PhD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이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 떨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배열에서 사도행전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죠.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서신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제일 먼저 썼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분량 때문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맨 마지막 31절이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말로 끝난다고 그랬죠?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우리 성경에는 뭐 설명도 있는 스터디 바이블도 있고 하지만 18장 31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1장 1절이에요. 로마서. 그러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들려지는 복음의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바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닌 세상에게, 세상의 인류에게 폭탄처럼 떨어진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절에서 바울은 직접 얼굴로 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직접 만나보지 못한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어요. 골로새서는 자기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죠. 그러나 이렇게 바울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점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은근하게 좀 내 이력과 경력을 살짝 너무 편하지 않게 좀 드러냄으로써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거예요. 탁월한 신학자, 구약성경의 대가, 최전선의 전도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지적 훈련과 화려한 사역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울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선지자적인 정체성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런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이렇게 붙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사도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분리되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하고 달라.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한 삶을 살 거야. 나쁜 의미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구별해서 너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구별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전하게 될,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 진정성, 신뢰성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를 종으로 부르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날 때부터 택정하신,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에게서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은 말씀드렸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오직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로마로부터 전해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면 그때 기원전 9년에 세워진 비석이 있는데 그 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의 생일은 세상의 즐거운 메시지의 시작이다. 신의 생일은 세상의 즐거운 메시지의 시작이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즐거운 메시지라는 말이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그대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생일은 복음의 시작이다. 신의 생일, 신이 누굴까요? 아우구스투스예요.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의 생일은 복음의 시작이다. 아우구스투스가 가져다준 복음, 그건 뭐죠? 로마의 평화예요. 평화와 번영과 승리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얻은 승리를, 로마에 가져다준 승리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1절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2절부터 4절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근데 마틴 루터가 2절을 해석하면서 여기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문이 활짝 열린다. 즉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 그렇죠? 여기 2절에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칼빈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건 복음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한테 뚝 떨어지는 계시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아주 굉장한 사람이라 다메섹으로 가다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뚝 떨어진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정말 새로운 계시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너희 유대인 신자들이여 너희들이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로마서를 쓰기 한 7, 8년 전에 글라우디오 칙령이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어요. 그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도 다 추방됐어요. 그리고 네로가 왕이 되면서 한 3년 전쯤에 바울이 로마서 쓰기 3년 전쯤에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자 처음에는 교회 모든 리더십이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갔던 그 공백기 동안에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들어오자 마찰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은 단순히 헤게모니 싸움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다분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에게 율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진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다면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내내 약속된 그분이라는 걸 볼 수 있다면 너희의 갈등은 무너지게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성경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성경 나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선명했을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기억이 났고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연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도 복음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 무슨 새로운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에 다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2절에서 하고 3절과 4절에서는 이게 3절과 4절의 두 개의 대조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째,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제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첫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둘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육신으로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대조가 되고 있죠. 육신이라는 말은 바울서신에서 윤리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맥락에서 쓰여질 때는 이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과 대척점에 있는 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나 윤리적인 의미가 전혀 담겨있지 않은 맥락에서는 지금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읽게 돼요. 이 육신으로는 이라는 표현을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몸, 이 육체,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조금 아까 성경에서 예언했던 얘기,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분,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인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사도는 4절에서 부활을 얘기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부활과 선포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선포됐다는 말을 옛날 개역 성경인가요? 인정되셨으니 뭐 등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근데 이 선포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부활을 하심으로써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인정되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결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가능할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쓰였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그냥 얼른 생각하면 성결의 영이 영 그랬으니까 성령님을 가리키지 뭘 다른 걸 가리키겠는가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보통 쓰지 않던 그리고 오직 여기서만 쓴 그 표현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성결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먼저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3절과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두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존 스토트가 설명을 하는 방식인데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이건 예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부활 이후는 새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학자의 말인데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에 쌓여 있으셨습니다. 배고프셨고요. 피곤하셨습니다. 목마르셨고요. 그러나 부활 이후의 사역은 쏟아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 있는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숨겨졌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사셨을 때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부활로서 높아지셨습니다. 부활 전에는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었지만 부활 후에는 능력 가운데 계셨습니다. 부활 전에는 다윗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혈통의 후손으로만 존재하셨지만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상에 사셨을 때 약함과 죄와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는 특징이었다면 육신의 새 시대, 옛 시대죠. 이거는 육신 가운데 사셨던 옛 시대죠. 그러나 부활로서 성령의 새 시대를 사셨을 때에는 주님은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중요한 건 성결의 영이 성령님일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한 번도 굴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분에게 복종하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셨으며 온전한 순종으로 그 삶을 살아가셨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에토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냐 저거냐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사도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5절로 가보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돼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는 첫째, 목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복음은 복음을 믿는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복음의 범위,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목표의 더 궁극적인 목적. 먼저 복음의 목표를 살펴보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세요. 자기가 두 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고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사실 두 개를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은혜도 받았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어가 아니고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은혜로운 특권적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일의이라고 하는 그 한자의잖아요. 두 개의 단어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다른 데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은 여기서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사도의 직분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 사도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사도의 직분이 나에게 주어진 것도 은혜였고 사도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이 은혜라는 개념과 단어가 없으면 하나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전하고 싶은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복음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더 많이 이해하고 있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내 삶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우리를 건방지게 만드는 복음이 되겠죠.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의 선물이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잠깐 적용을 좀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도의 직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수행해야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모든 직업군들을. 그러나 예를 들어 경건한 부모가 되는 일, 가정의 달이니까 예를 들어서 경건한 부모가 되는 일, 그냥 나서 기르기만 하면 돼요? 학원 좋은데 학원 보내주고 밥, 고기 반찬 먹이면 돼요?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돈으로 자식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마트한 사람이니까 나 할 수 있어? 천만에. 하나님은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다 무너뜨리시죠. 일터에서 신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일, 그 일터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취직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연봉을 인상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능력으로 승진하고 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의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와 목사 직분을 받은 것은 사도 직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내가 은혜와 남편이 된 것은, 내가 은혜와 두 사람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건 직분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버지가 된 것은,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의 모든 일과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도가 은혜로 받은 사도 직분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목표예요. 개역개정역에는 순서가 헬라어 원문하고는 다르지만 헬라어에서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이 굉장히 이 논란이 많은, 신학에서 논란이 많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인데요. 믿음의 순종으로 이끈다. 근데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믿음이 순종을 수식하는 거죠. 소유격으로. 믿음의 순종. 이 말이 로마서를 떠나서는 어느 곳에서도 안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시작하는 1장 5절에 한 번 나오고 로마서에서만 딱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마지막 구절 바로 앞 구절이에요. 26절이에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히 경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송축하는 송영이 나오죠. 27절에 송영 직전에 나오는 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말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1장 5절 16장 26절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과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는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끝나요. 의미심장하죠. 바울은 복음의 목표가 믿어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어 순종한다는 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할 거예요. 여러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믿어 순종한다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은 참된 믿음이 만들어내는 순종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원천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발트의 표현을 빌면 믿음은 순종이 아니지만 믿음과 순종은 분명히 다른 단어고 다른 개념이에요. 믿음이 순종은 아니지만 믿음 없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아니듯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 없는 순종을 한 거죠. 행위에 근거한 순종을 한 거죠. 믿음 없는 순종이 순종이 아니듯이 믿음은 순종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 없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통해서 믿음 없이 겉으로만 순종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한편으로는 바라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순종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무율법주의에 흘러갈 수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 복음의 목표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게 된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믿는다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로마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는 로마 교회의 불씨가 되고 있는 다툼의 불씨가 되고 있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믿음이 순종으로 이끌어지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이 일은 일어납니다. 믿음이 뭐예요?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으면. 믿는다는 게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고 알고 고백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죄와 비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믿음은 순종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사도직분과 관련해서 복음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게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는 말입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을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장 16절에서 더 말합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더 많이 말하고 있죠.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특정해서 그렇다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범위라고 자기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이 대상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밝히는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맨 여기 5절 중반에 있죠. 이게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헬라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내가 무슨 대단한 성공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무슨 대단한 존경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6, 7절로 넘어가면 여기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이제 이게 인사말이에요. 로마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그 당시의 편지들을 보면 이렇게 긴 편지는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리고 로마서를 제외하면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들도 이렇게 긴 인사말이 없어요. 이제 인사말이 마지막 인사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절은 발신자 바울, 6, 7절은 수신자. 그리고 이제 7절 마지막은 안부 같은 것인데 6절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여러분은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방인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말할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방인 가운데 지금 이 당시에 로마 교회의 주류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할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아니 아직 만나지 못한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1절에서 말했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정말 정말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바울의 복음을 설명하는 따뜻한 언어가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이제 수신자들을 설명하는 조금은 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너무 따뜻합니다. 당대 거대 도시였던 100만 명 정도가 1세기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에. 그러니까 거대 도시예요. 당시에는. 이 거대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은 한 4, 5만 명 됐다고 그랬죠. 글라우디오 칙령 이전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5, 6년 사이에. 그런데 이 교회들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에는 우리처럼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모였다 하더라도 꽤 교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특정한 어떤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특정해서 그 교회에만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표현은 사도가 이제부터 설명해 나가게 될 그 복음이 주는 신자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그냥 이름이 아니고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땅에서 천국으로 너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 이기적이고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 자신밖에는 향할 수 없는 그 본성을 내가 바꾸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물론 여기에는 종교에는 사랑이 없죠. 공을 들여야죠. 공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러면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서 다 봤어요? 다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구약성경에서 혹시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까? 여디디야. 다윗이 범죄하고 나중에 밧세바를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솔로몬인데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 다윗과 밧세바의 부정하게 시작된 부부관계 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그의 아들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윗이 표현한 대로 우리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거룩하지도 순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죄악과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던 일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입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오글두거리지만 그런 말을 제가 안 쓰죠.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는 거 그거 쓸데없어요. 아니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만족하게 가장 깊은 차원에서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너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불만족에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수가 틀려서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은 평안해요. 은혜로워요. 그래서 뒤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서 중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받은 그리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7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헬라식 편지의 아주 관용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예요. 바울의 바람이 담겨있는 기도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상투적인 인사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런 인사를 예배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사실 아론의 축복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 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해. 네가 해야 하는 일은 뭔지 알아? 이 부족하고 흠이 많고 이 연약하고 이 넘어지기를 잘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야. 뭐라고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그 문구를 다 알려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은혜, 평강.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얘기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과분한 말도 안 되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평화롭게 만든 것만이 아니라 나와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담고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 굉장히 중요한 두 개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은혜의 원천이신 분, 평강의 원천이신 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위대한 서신의 인사말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인사말을 다 봤어요. 서문을 다 봤어요. 그럼 바울사도를 통해서 로마교회에게 주시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신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교회를 향해서 긴 편지를 쓰는 바울사도는 자신이 이 편지에 담아내게 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이 이거 누가 쓴 거야? 이러지 않고 그들이 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를, 믿기를, 믿어서 순종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서문을, 인사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로마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를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그래서 내가 써내려갈 복음을 진정으로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됐을 때 교회의 모든 갈등과 다툼들이 다 무너지고 녹아지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그 하나 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바울이 원하는 스페인 선교회, 서방 선교회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사도의 이 바람은 동일하게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베샬롬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죠.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계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시듯이 우리를 쪼개시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미묘한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아픔과 용납하지 못함과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고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함을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들 안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주님의 기도가 성취되고 이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의 진정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